네, 이번 시간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성경이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그 교재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내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에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불로 정죄할 것이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려놨어요. 작자는 누군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데서는 성경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갖고 맨 끝에 종말론까지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조직신학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저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믿지 않는 데 가게 될 지옥,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돼 있고 또 성경의 역본들이 많은데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것들을 먼저 정립을 하고 그 바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사탄이 어떻게 되고 마귀 이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그래야 순서가 이제 바른 그런 순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시간 혹은 6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교리, Doctrine of the Bible 아니면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성경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블. 바이블은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엔 책이 빠져 있습니다. 책.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리스 말로는 비블로스예요. 그 비블로스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바이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에요. 바이블은 뜻이 책이란 뜻입니다. 책. 그래서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세상에서 아주 가장 특이한 그런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아놓은 그런 전집이 아니에요. 뭐 영웅들 모아놓은 영웅 전집이 있고 또 뭐 속담들 모아놓은 그런 속담 전집이 있고 이거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스토리 이걸 분리하면 히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모든 걸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사람들이 기록했거든요.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책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 이제부터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말씀들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사람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단어들, 이걸 담은 책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의 연대는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온 하늘과 이 우주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고, 그때부터 1000년쯤 지나서 누가 나타나요? 노아가 등장하게 되고, 10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부터 1000년쯤 지나서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들어요. 한 5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쯤 전에 모세라고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쭉 해서 이제 성경들이 기록되어 오다가 지금부터 얼마 전에 1900년 전에, 그러니까 AD 100년경에,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여러 종류의 인간 기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다윗과 같은 왕도 있고, 아모스와 같은 농부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고, 누가와 같은 의사도 있고, 이사야 같은 정치가도 있고, 또 에스라라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은 그런 학자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한 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이블 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완북이에요. 완북. 이 안에 물론 조그만 책들이 들어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이다, 영어로 스크립추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거룩한 성경 기록들, Holy Scriptures 이렇게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며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는 옛 상속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이름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요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뢰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불순한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구약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구약이 약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 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언자를 사용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위경이라고 하는 이런 불순한 그런 문서들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그 외경이 로마 가톨릭교의 정경으로 그렇게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와 같은 책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외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증거들,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가서 보니까 과거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때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그러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여기 나오는 말씀도 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성경 안에 단어가 빼곡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단어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불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단어는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단어들에 더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느라. 이 말씀 안에다 무언가를 넣으면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지은 사람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성경 기록은 대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대언해 놓은 게 지금 이 성경 기록인데 이건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잠자다가 무슨 생각이 나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보고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대언은 성경의 그 기록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성경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기록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여섯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내용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인전을 읽거나 세상 어떤 사람들의 수필이나 좋은 글을 읽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는 그런 좋은 책들이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이 책뿐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흠모하고 숭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를 경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이 편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한 책인데 그 안에 66개의 작은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이 된 구약성경이 있고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구 27 그렇게 이제 하면 66권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약성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그 율법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들어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언제까지 유지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1189장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구약의 929장, 신약이 260장, 그 다음에 31102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한 31000절 정도로 돼 있구나. 나누기 365 하면 한 100절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절 정도 읽으면 그러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두 장에서 세 장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1000절 정도가 되는구나. 예,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예,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장은, 예, 가장 짧은 장, 에스더 8장. 이렇게 이제 나와, 아, 시편 117편. 시편 117편. 그 다음에 성경에, 장이 총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189장이 있는데, 이 1189장. 아, 이거에 딱 중간이 되는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예,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과 그 다음에 아람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아람 말.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일부가, 예를 들어, 예, 스라고 쓴 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4장 8절에서 8절에서부터 6장 18절, 7장 12절에서 26절, 예, 다니엘서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 그런 일부분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 말로,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그 배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개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자세히 알겠고, 예, 단지 여기서 이제 성경론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24장 4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시는 그런 그 대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편, 이래서 그 시편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은 그 다음 부분이 대언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서는 초기 대언서, 전기 대언서와 그 다음에 후기 대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대언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 이게 이제 들어가 있고, 후기 대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 소대언서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편이라고 얘기한 게 이 정확한 용어로는 거룩한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 이 거룩한 기록들은 몇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시편, 잠언, 욥기. 그 다음에 다섯 개의 두루마리, 아가, 룻기, 에가,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해서 유대인들이 명절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요 내용이 거룩한 기록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런 구약 성경은 첫째 책이 창세기고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예, 아시겠죠? 예, 지금의 배열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역대기가 맨 끝에 있는 책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 그래서 이 배열과 이런 모든 것은 아마, 예, 김은수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구약 성경 개론에,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신약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이 됐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 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냐? 코이네 그릭. 예,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 시장에서 일반 상인들과 일반 평민들이 말하던 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 말, 이걸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는 계시록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성경 기록이 주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으니까 너무나 어렵죠, 찾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장과 절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이제 나누었고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주후 1551년에 우리가 소위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스테판 성경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걸 지은 스테파누스 아니면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절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절을 붙여놓은 이 구조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과절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약 13세기 이후부터 장과절이 이렇게 이제 성경 안에 붙기 시작해서 그래서 16세기 중반쯤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611년에 성경이 나올 때는 이미 장과절이 이렇게 확립이 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 66권으로 성경이 다 나눠진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영원전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차원의 영원전 과거가 있고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시간,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지금부터 6천년 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이 생기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그와 같은 차원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전 과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런 영원까지 그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이거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게 성경의 주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영광을 얻는 거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예,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그게 가장 큰 주제예요. 그 주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안에 사람의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에. 그 다음에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총 주제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 하나님의 영광,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 이 안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있고 마귀가 파멸당하는 것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불속에 들어가서 형벌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뭐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되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노아에 대해 홍수라고 하는 그런 격변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와 같은 일들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그런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 같은데 희생제도, 희생제사제도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성경의 성취와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을 알지 못했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설립되는 것,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일을 담고 있으며 한마디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100% 진리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본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일은 맞지만 과학적인 일과 역사적인 그런 일은 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기록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틀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에는 1.1획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와 과학과 문학과 철학과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책이에요. 또한 이 성경은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이야기, 논증 등을 담고 있는 문학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아니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논어와 맹자, 뭐 사서삼경 이런 거 읽고 공자 이런 책을 읽고 그래야 뭐 이 한자 고사 성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얘기가 좀 통하고 저 사람 좀 유식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예를 들어 욥이 고난받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욥 고난받는 거 전혀 이해 못하죠. 미국 사람 중에 욥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그래? 성경을 문학책 정도라도 읽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문학책으로서에도 큰 가치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권위 있게.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사람은 이런 책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롯 기사를 읽는데 아이들과 함께 읽는데 얼굴이 뜨거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롯이 자기 두 딸들하고 동침을 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는 그 아들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읽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죠. 성경은 거침없이 기록해놨어요. 거침없이 다윗이 그 훌륭한 사람인데 그 바세바 이런 거 하나 정도 눈 감아주면 어때요? 그거 빼면은 다윗이 아주 완벽한 그런 인간이거든요.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런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저의 핵심 교과서로 두고 이 책을 읽으면 그리고 여기서 경각심을 얻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알려면 꿈꾸지 않아도 돼요. 다른 책 읽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서만 읽으면 돼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읽으시면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어떤 일들을 미워하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거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성경 기록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보여줬는데 말로만 보여주고 글로 기록을 안 해놓으면 그 계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단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는 단계가 있어야죠.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 영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 기록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이 돼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 소실이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위한 세 번째 그런 단계는, 셋째 단계는 우리가 보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 자, 보존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랭귀지, 원어로, 그리스말로, 히브리말로, 아람말로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을 숨을 풀어 내어주시고 그거를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말, 히브리말 읽고 성경 자유자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이 번역이 돼야 됩니다. 번역하는 그와 같은 단계가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고도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제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제가 50년 믿음 생활했는데 어떻게 목사님마다 다 달리 설교를 합니까? 구절이 같은데 목사님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편지예요. 그럼 우리 형제님이나 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나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내가 이걸 읽을 때하고 아내가 읽는 거하고 옆에 딸이 읽는 거하고 아들이 읽는 거하고 이게 읽은 편지가 내용이 다 달리 해석이 되면 큰일 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석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 해석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 맞습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해석이 잘 됐어요. 해석해놓고 끝내면은 그럼 위선자가 돼요. 알긴 알고 다 했는데 내가 실천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면 그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교사가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제 아내한테. 이 바리새인아. 그렇거든요. 그래서 끝에 적용까지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기록에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경. 정경은 구약성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27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착이 되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할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그런 책은 하나님이 정경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그런 표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 27권만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천주교처럼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용했던 다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정경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확산과 그 다음에 보편적인 그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 성경은 1370년경에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이 만든 영어 성경이에요. 위클리프. 그래서 위클리프는 라틴어로 기록된 그 천주교 성경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아직 1450년경에 인쇄술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쓰다 보니까 성경 한 권 만드는데 뭐 6개월, 1년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0년, 600년 전에 성경을 한 권 내가 집에 두려면은 1년치 봉급을 가져다가 바쳐야 성경을 하나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만 내면 한글 영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을 지금 4만 원 하루 임금이나 되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려고 사람들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지금 성경이 너무 흔해 빠져서 어디 가나 성경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읽지 않는 묘한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술이 약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에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든 이후에 처음으로 만든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책 이름이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 성경. 그 뒤,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인쇄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이 당시에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루터하고 아마 같이 만나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35년에 카버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뒤에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카톨릭 여왕이 영국 땅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리를 우리가 영어로는 블러디 메리 그래요.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순교자의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그러한 메리 여왕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블러디 메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메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성경. 그 제네바 성경 안에는 칼빈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각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1611년에 제임스 왕을 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출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약 230년 동안, 이 위클리프 성경부터 1611년까지 약 230-40년 동안 성경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번역하고 성경이 그냥 많이 나왔어요. 여러 종류의 성경이. 1611년에 킹잼 성경이 딱 나온 이후로는 성경 번역이 중단이 됐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사람이 이거 번역해서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그런 책, 이게 인정이 되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성경이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알게 되니까. 성경 번역이 딱 중단이 됐습니다. 1611년 이후부터는. 영어 성경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11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약 402년 동안 온 세상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팔리고 출판되고 또 번역이 될때그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된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더 홀리 바이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어요. 그러면 NIV는 뭐냐? 1970년경에 NIV, 그다음에 NASB 뭐 등등 이런 현대 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천주교 사본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마귀의 의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신 역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들의 차이가 뭐냐? 킹제임 성경은 형식적 일치 번역 기법을 사용해서 히브리말, 그리스말을 1대1 매칭이 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딱 읽으면 히브리말하고 그리스말하고 1대1 매칭이 된걸 그대로 읽는 겁니다. NIV, NASB, 뉴 킹제임 이런 건 의역 성경이에요. 의역. 뜻만 맞으면 된다 해서 1대1로 이렇게 형식을 맞추지 아니하고 뜻만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경이라 부르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축자적, 단어 대 단어, 문장 대 문장, 형식 대 형식 이런 모든 것이 원어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굳이 영어, 원어 가지 않아도 이 영어만 그대로 보실 줄 알면 이 영어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원어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게 우리 한글 흠정력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어 성경과 이 흠정력 성경만 있으면 그럼 얼마든지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구원, 바른 사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이다. 이렇게 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많이 파급이 됐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번역되고, 제일 많이 읽히고, 제일 많이 사랑받은 그런 책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은 약 2,0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됐고,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성경에 대해서 조그만 지식이 있어야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전에는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슬람 보세요.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요. 불교 가보세요. 힌두교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게 살아요. 개, 돼지처럼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교황이 성경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섬기는 남미, 필리핀 이런 데 가봐요. 제일 못 살아요. 유럽에서도 제일 못 사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다 가톨릭 하는데요. 그런데 못 삽니다. 개신교,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두운 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거나 성경을 비하하려고 이제 노력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볼테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본주의 이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1694년에서 1778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호언장담했어요. 앞으로 100년 이내에 기독교도 없어질 거고 성경도 없어질 거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볼테르가 살던 집이 성경을 저장하고 성경을 인쇄하는 그와 같은 집으로 바뀌었어요. 볼테르는 죽고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한 번만 성경 말씀 찾아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번 학기에 이 모든 강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